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요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유다까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 가운데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셨나요? 또는 저 사람처럼 하지는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의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되어 너무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많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면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날씨가 좋아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이수인 자매님 정말 좋았겠네요. 저도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멀지 않은 바다와 산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그 기억이 한동안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은 사람들에게 쉼과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야 하고 부르며 시작되는데요.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 각 아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다가 뭐든 형제의 찬성이 될 것이라는 선포인 것이네요.
네, 유다의 이름이 이미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지요. 그리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가 왜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을 만한지 알게 됐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말려서 요셉을 살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유다가 여러 면에서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맞습니다. 또한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라고 했나요?
그것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유다의 후손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서 결국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두 분은 유다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한 주 동안 적용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다른 성경 인물에 비해 유다 이야기는 많이 알려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카들에게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역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의 혈통이라는 것도 알려주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조카들이 유다,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혈통에 대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유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또 임신하여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인 유다라고 지었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이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때 마침 이스라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본 유다가 말했어요.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잖아? 요셉이 너무 얄밉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을 나눈 형제잖아.
그러자 다른 형제들 모두가 유다의 말에 찬성했어요.
그 후 유다는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명의 아들도 낳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모두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유다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쌍둥이 아들을 주셨어요.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그중 베레스가 예수님의 혈통이지요.
그 사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고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어요.
유다는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서도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감싸주며 진실하고 분명한 말로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길 때와는 다르게 유다와 형제들이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결국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모셔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답니다.
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유다 이야기 잘 들으셨죠? 지난주에 놓친 부분도 이제 잘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유다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은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그럼 이제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실 준비 되셨지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은 누구의 고백인지 아시나요?
네, 욥이라는 사람이 말한 고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혜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욥이라는 사람이 한 고백인데요. 많은 신자들이 즐겨 읽고 또 따라하는 고백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욥에 대해 좀 나누어 보겠는데요. 우리 두 분은 욥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고난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욥기를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42장에 걸쳐 길게 나오는데요. 그 대부분이 욥이 고난당한 상황에 대해 그려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욥을 시험하는 사탄도 밉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은혜 집사님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욥 이야기를 들려드린 후에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 먼저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욥이 아주 힘든 고난의 시기에 한 고백입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절에 보면 욥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게 이상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욥은 고난이 너무 심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기간이 자신의 시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시험과 훈련이 다 끝나면 자신이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고백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금은 순금을 의미하는데요. 금덩어리를 용광로에 넣고 펄펄 끓이면 나중에 순금만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욥도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과 훈련은 용광로처럼 뜨겁고 아프고 또 힘들지만 그 시험과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자기도 순금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은혜 집사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욥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지요.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또 수천 마리의 가축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큰 부자였답니다.
이렇게 욥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아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늘 조심했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따지며 말했어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빼앗았어요.
욥은 자신이 거느린 수많은 종들과 수천 마리의 가축을 잃었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겼답니다.
그러자 욥은 슬픔에 빠졌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욥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기보다 욥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조롱하며 말했어요.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해.
욥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욥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욥의 몸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두 배나 많은 재산과 일곱 명의 아들 그리고 세 명의 딸도 주셨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욥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우리 두 분은 이미 전부터 욥의 이야기를 알았을 텐데요. 오늘 직접 읽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욥이 정직하고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겸손하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모진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제주에도 옆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옆을 볼 때와 비슷한 마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면 안타깝고 그런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사람들은 보통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의 신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 이야기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보다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어려운 시간은 결국 지나갑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이 또 있는데요. 저는 욥이 아내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욥을 비난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맞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주위에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손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욥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으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어요. 또 수천 마리의 가축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큰 부자였답니다.
이렇게 욥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신앙도 좋아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늘 조심했고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욥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구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따지며 말했어요.
에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락아에 사탄은 욥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빼앗았어요.
욥은 자신이 거느린 수많은 종들과 수천 마리의 가축을 잃었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빼앗겼답니다.
그러자 욥은 슬픔에 빠졌어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욥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바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도 위로하기보다 욥의 겉모습을 보고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조롱하며 말했어요.
욥,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빨리 회개해야 해.
욥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욥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욥의 몸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두 배나 많은 재산과 7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도 주셨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이제 욥 이야기 잘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때가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지수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아, 가을이죠.
네.
10월 중순인데, 와, 너무 좋아요. 단풍도 들고.
네. 선들선들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마 북조선 고향에서는 서리가 네. 내리고 좀 날씨가 추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숙여내집니다. 우리만 좋았습니다. 자, 이제 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요?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또 이거 하룻밤을 새야 되는 얘기긴 한데 네, 간단하게 네,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그 친구와 제가 이제 같은 애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같은 남자예요?
네, 아니 그 아, 저랑 같은 여자애가 그
한 남자를
네, 한 남자애를 그렇죠. 좋아했는데 이제 그걸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남자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남자애를 더 좋아하게 돼가지고 제가 좀 빠졌던 네, 그런 기억.
양보.
네 맞아요. 친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건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네.
그렇군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게 뭔가 많은 친구. 예, 내가 주기도 하고 받는 것도 많고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공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친구가 저한테는 친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전문적인 우리 성경용으로 교제.
교제, 그렇죠.
교통. 성령님의 교통이라고 얘기하죠. 네,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마음 담아서 오늘 신방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탯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수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북조선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려워하지 않고 단순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주변에서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봤을 때 그건 너의 문제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운언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손을 내미는 믿음, 손을 내미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야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승강기를 탔을 때 몇 층인지 누르는 것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층에 승강기가 다 선다라고 합니다. 1층에 멈췄다가 문이 닫히고 2층에 멈췄다가 문이 닫히고 3층, 4층 그러니까 20층에 산다면 아무리 바빠도 모든 층에 승강기가 멈추는 것을 모두 기다렸다가 아주 천천히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안식일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하루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들었고요. 요리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먹을 요리도 안식일 전날 다 준비를 해놓고 안식일에는 먹기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네요.
그러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피해를 덜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사람을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본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에 매이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아주 통쾌한 말씀을 하신 거군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대단하게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만약 바리새인이 기르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안 구하고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자기 재산이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도 살렸을 것 아니냐. 하물며 사람 고치는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가만히 듣다 보면 평소에는 알지 못하던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혜도 있고 배울 것도 많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도 우리 지수자매님과 사무엘 형제님이 느낀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느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배워주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였군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질투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해 안 좋게 표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나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아주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처럼만 살아라. 욕할 게 아니다.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만 살아라. 그들 같은 열심조차 우리에게는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열심조차 없으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군요.
네, 반성하게 되는 말이네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독을 심어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 독이 또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군요. 바리새인들에게 깨끗한 마음만 있었다면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그리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 이웃들 중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손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의 말씀 전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눌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기적은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손이 마른 질병을 가진 사람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건가요?
네, 손이 말랐다고 하잖아요. 손이 말랐어요. 손에 생명이 없는 거죠. 쪼글쪼글해 있어요.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손이 마른 것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고 걸으라 그러면 걸을 수 있는데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건 못 내미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랐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바다가 말랐다, 강이 말랐다 이것처럼 생수강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손이 말라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손을 내밀어라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군요. 근데요 목사님, 신기하게도 손이 말라서 스스로 손을 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손이 내밀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와,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저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저는 예수님이 시키셔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솔직히 안 하게 되거든요.
지수자매님의 솔직한 고백 고마워요. 우리 생각 속에 이건 할 수 없는 거야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려고 할 때 그 기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아 저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안 되던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날아 높이 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노수로 만든 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거야.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죽어가는 사람들아 나와서 이것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사람들마다 여러 반응이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여러 반응 중에 어떻게 해서든 장대에 달린 노스로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회복되어서 살았었잖아요.
맞아요. 두 분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그거 찾아본다고 낫겠어? 의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나는 따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기적의 열매를 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 신자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되는데 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순종하지 않은 저를 보면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사무엘 형제님의 솔직한 고백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북조선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근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기적의 역사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요. 맞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맞지요?
아멘.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사무엘 형제님이 읽어줄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그냥 어느 좋은 교훈이네, 좋은 말이네, 교양서적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를 못하던 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야 기도하려는 의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질병이 다 치유를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형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좋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아요. 그리고 수시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멘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두드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드려지는 말씀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했구나,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깨달아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친구를 가까이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무엘 형제 지수 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줄래요?
네. 일단 제일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돌이켜 보니까 이제 제 고집을 피웠던 때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는다곤 하지만 최근엔 또 가까이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저를 이제 좀 돌이켜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제 고집보다는 네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좀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네. 사무엘 형제님.
네, 저희 북조선에 보시면 감자 농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와, 감자 맛있죠.
네, 감자를 농사하는 걸 보면 이제 감자가 이제 순이 올라오고 꽃이 필 때 꽃을 다 뜯어버립니다. 꽃을 다 뜯어버릴 때 저는 약간 궁금했거든요. 왜 저 예쁜 꽃을 뜯어버릴까? 근데 그 안에는 거기로 가는 영양분이 그래야 감자에 가가지고 감자가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것들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꽃을 포기하듯이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과의 관계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도 늘리는 게 또 우리와 나한테 많은 교훈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영영서가 친구나 다른 어떤 것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집중도를 또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멘.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나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준비에만 급급하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친한 친구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는 북조선 신자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 손을 내민 그 병자 가운데 나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른 삶, 진실된 삶, 행동이 하나하나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방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우리 사무엘 형제 지수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